우리 오늘 보실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기록된 말씀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있는 책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12월 한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예수님에 관련된 또 그 탄생에 관련된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동방 박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날에 대한 또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유래에 대하여서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말과 뒤에 메스라고 하는 합성어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예배 이런 의미입니다. 앞에 크라이스트 그리고 뒤에 메스 이것은 미사, 예배 이런 뜻이 있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배 이런 두 단어의 합성어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축하하는 예배다 이런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2월 25일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탄생하신 생일 그런 날로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탄생한 날짜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 탄생 시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가 기록이 되어 있을 뿐이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런 기록들을 통하여서 그 시점이 어느 때인가 추정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주석들이나 또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요. 초대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의 탄생 시점을 이르게는 11월쯤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넓게 늦게는 5월쯤이 예수님의 탄생 시점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11월에서 3월 이렇게 추정하는데 늦게는 5월까지도 추정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설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이니까 또 산타클로스나 여러 가지 이 시즌에 셀러브레이트하는 다양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눈 이런 것들을 많이 연관시키게 되는데요. 사실은 예수님 탄생 시기에 눈은 없었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일기, 그런 날씨를 근거로 해서 5월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보다 예수님의 탄생 시점에 역사적으로, 시기적으로 훨씬 가까웠던 이 초대교회 시대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탄생일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굉장히 역설적으로 그 날짜, 그 어떤 특정한 날짜가 가지고 있는 의미보다 그날에 이 땅에 오신 그 분, 그 주인공, 그 대상, 그것에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저와 여러분에게 시사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도 그 날짜에 대하여서는 11월이다, 아니다, 1월이다, 5월이다, 3월이다, 별별 소리가 다 있었던 것을 보면 중요한 것은 날짜가 아니라 그날에 오신 분, 그 주인공, 그 의미 이것이다 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날짜에 대한 갑론을박 여기에 대하여서 너무 심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날을 예수님의 생일로 믿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의 유래는 서기 3세기, 4세기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볼 수 있습니다. 고대의 율리우스력을 따르던 일부 그룹이 이 율리우스력으로 12월 25일, 저와 여러분 오늘날 쓰고 있는 이 서기 그레고리력으로는 1월 7일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율리우스력으로 12월 25일을 휴일로 지켰던 것에서 이 크리스마스 이 할러데이 이 날이 기인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 4세기 후반 정도에 이르러서야 크리스마스가 그 자체로 휴일로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왜 율리우스력으로 12월 25일을 기렸느냐 하면 율리우스력으로 12월 25일은 동지의 의미가 있었던 날이라고 해요. 여러분, 동지는 어떤 날입니까? 1년 중에 가장 긴 밤이 있는 날이죠. 그래서 12월 25일 1년 중에 가장 긴 밤인 날이 지나면 빛이 어둠에 대하여서 이제 승리를 거두기 시작한다. 빛이 점점 많아지는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 그 기준이 되는 날이 동지 12월 25일 율리우스력으로 그랬기 때문에 이 날을 기념했다라고 합니다. 서기 274년 이후에는 황제의 수호신 솔 인빅투스, 우리나라 말로는 무적의 태양 이렇게 불리는데요. 이 황제의 수호신 무적의 태양 생일 축일로 12월 25일이 표현되었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가장 긴 밤이었던 동지 이후로 빛이 어둠에 대하여서 승리를 거두기 시작하는, 빛이 길어지는 날, 또 황제의 수호신 무적의 태양신의 생일, 이런 태양과 연관되었던 날이 고대의 12월 2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대의 어떤 미신, 무속신앙과 연관이 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태양 사이의 여러 가지 연관성도 당대 초대교회 시절에는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주일 예배드리는 날은 어떤 날이죠? 썬데이, 그렇죠? 예수님께서 썬데이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당대 초대교회 신앙에 예수님과 썬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연관관계라고 할까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그런 이미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일찍이 서기 150년부터 210년 정도에 살았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는 예수님을 의의 태양 이렇게 칭하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속성이랄까요? 성품이랄까요? attribute 이런 것들을 당시 사람들이 태양하고 연관시켜서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이 어떤 로마의 기념일로서 동지 가장 긴 밤 이후 태양이 승리하는 날, 또 274년 이후에 황제의 수호신 솔 인빅투스 무적의 태양의 생일 축일 이렇게 셀러브레이션 되기도 했지만, 믿는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과 태양 사이에 어떤 밀접한 연관관계, 메타포라고 하죠. 그런 어떤 비유적인 그런 관계로 인하여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셀러브레이션, 그리고 할리데이의 의미로 정해서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그날의 기원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장황한 게 여러분께 많은 정보들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요약해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태양과 연관짓던 당시의 문화적인 모습, 또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 그리고 로마의 국교로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위치, 또 로마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기독교의 신앙,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서 당시 지켜져 왔던 휴일이었던 12월 25일에 오버랩되면서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로 정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에도 큰 어떤 도전이나 이런 것이 안 되고 또 크리스마스의 지식으로서 우리가 올바로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이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즌에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분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예언된 약속된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와 또 그 교훈들에 대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거듭 반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 이 시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축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연속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 약속되고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의 주인공 동방박사들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참 많은 시간을 통하여서 이 동방박사에 관한 말씀들을 여러분 들어오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동방박사들을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고 축하한 인물들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서 기념하고 축하하는 매우 중요한 초반기의 인물들이 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하여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여 보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마태가 쓴 이 마태복음 본문을 통하여서 이 사실에 대하여서 좀 주목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보시니까요. 마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그 시기 역사적인 배경이 헤롯 왕 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과 그 일대는요. 헤롯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 때 그러면 이 당시 유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유대 베들레헴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헤롯 왕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칭받는 사람은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이 말씀과 연관이 된 중요한 말씀이 언급이 돼요. 이 당시 유대인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동방의 박사들, 이 박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PhD 학위를 소지하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별을 보고 연구하는 점성술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별을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미래를 예측하고 점치는 점성술사들, 이 사람들을 동방의 박사 이렇게 불렀는데 이 양반들이 당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이 사실을 별을 보고 왔다. 저와 여러분 알고 있는 대로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니까요. 이 점성술사들이 별을 보고 헤롯 왕에게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분이 어디 있는가 묻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저 별을 보고 오다가 헤롯 궁에 들어왔습니다. 저 별의 사인을 보니까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고 하는 그 사인인데 그래서 우리가 왕이 있을 왕궁으로 헤롯궁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보고 경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시에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유대인의 왕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헤롯 왕입니다. 아니, 헤롯이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누가 나셨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고 싶습니다. 동방에서 온 점성술사들, 박사들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헤롯 왕이 깜짝 놀랐겠죠. 온 성안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과연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누가 내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는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아닐까? 헤롯은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모종의 음모 세력이 있을까 걱정해서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도대체 이 소식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마태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자세히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여러분,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유대의 동방박사는, 아니, 유대의 왕으로 오신 분을 찾기 위하여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데,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정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방에서 온 점성사들은요, 점성술사들은 말씀으로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이었고 말 그대로 별을 통하여 일어나는 현상과 미래를 점치는 사람, 말씀에 근거한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고 축하하는 이들로 약속의 대상자들이 아닌 점성술사가 등장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더해서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온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헤롯은 점성술사의 이야기들을 듣고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서, 성경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구약에 대하여서 잘 알고 가르치는 그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떻게 탄생할 것이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리고 6절 이하에 보시면 이 질문을 받은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대하여서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동네에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나시겠다, 나게 하시겠다,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에 대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기다리지 않았다.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혹은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다. 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방 박사들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헤롯의 조사 명령으로 인하여서 이들은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찾아냈고, 아, 드디어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곳이구나, 그 때가 왔구나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믿지도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대상이었던 유대인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무시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토당토하게 어이없게 동방에서 별을 보고 연구했던 점성술사들이 오히려 그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찾아가 경배하고 싶습니다. 그 사건의 주인이 되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때,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이 때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서 온전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여러 성경의 학자들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기다리지도 않고 관심을 갖지도 않고 이런 명확한 사인이 있음에도 보고 그것을 애써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좀 더 말씀을 살펴볼까요? 잘못된 번지수를 짚었죠, 이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곳이니까 왕궁이겠구나. 별을 쫓아오다가 헤롯 왕궁으로 들어왔지만 이 모든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다 듣고 나서 아, 이것이 아니구나. 다시 별을 쫓아서 갑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8절, 9절 이하에 쭉 보시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하고 헤롯이 별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냐 7절에 묻고 8절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우리 성경학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내는 나겠다고 약속된 말씀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거기로 가서 아기에 대하여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으면 나한테도 알려주라. 9절 그래서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갑니다. 헤롯 왕궁이 아닌 베들레헴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니까 자기들을 인도했던 그 별이 다시 앞에 딱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그렇죠? 헤롯궁에서 나와 베들레헴으로 가니까 그 별이 다시 이들을 인도하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드디어 그들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최종 목적지, 그들이 찾는 그 유대인의 왕이 계신 곳 앞에 딱 멈추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사실은 이 동방 박사들의 반응입니다. 이들의 반응과 누가복음 2장 20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들은 목자들의 모습을 좀 여러분 비교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보십시오. 동방박사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박사는요, 별을 보고 연구하는 점성술사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들은 별을 보고 이곳으로 왔기 때문에 자신들의 연구 결과와 별을 보고 쫓아온 자신들의 추측이 맞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더 먼저 크게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누가복음 2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비교해서 보실까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은 무엇으로 기뻐했습니까?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이미 자기들에게 알려진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예언의 성취를 경험한 목적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던 사람하고요, 별 보고 온 사람하고는 이렇게 그 리스판스가, 피드백이, 반응이 틀린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에 기록된 목자들의 반응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기다리던 우리 신앙인의 기쁨의 표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셀러브레이션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반드시 성취되실 것이며 그날을 올바르게 기억하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올바른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성술사들처럼 별, 다른 것, 다른 데에 목적을 두고 헛된 것을 기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점성술사들은 별을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자신들이 쫓아온 것, 자신들의 별 연구 업적의 성취에 대한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인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기억하고 기다려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겉과 속이 뒤바뀐 신앙, 순서가 바뀐 신앙, 이런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표시입니다. 앞서 기록된 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알고도 기다리지 않고 어떤 사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큰둥 믿지도 않고 행동으로 옮기지도 않은 사람의 신앙은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명확한 경고 사인인 것입니다. 성탄의 시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합니까? 날짜입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하얀 눈, 산타 이런 것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을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합니까? 칸타타입니까? 선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향해 있어야 하는가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이 주인공과 그 이유를 상실한 채 의미 없이 빛나는 성탄의 장식과 의미 없는 행사에 시선이 옮겨지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나마 이것도 코로나 이런 세상의 어두운 현실로 인하여서 점점 희미해져 가고 퇴색되어 가고 있음에 또 한 번 안타까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마침내 성취되었음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그와 같이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확신하고 기다리며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점성술사들은 그 별의 인도하심으로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드디어 이 별이 가리키는 그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곳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별이 멈춘 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수님을 보게 된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걸어온 모든 여정에 가졌던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꽈배기처럼 꼬여 있었던 스토리가 다 풀리는 것을 점성술사들이 이제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애초에 길을 나설 때부터 이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인을 보여주는 별을 쫓아서 왔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에게 적합한 예물을 준비하여 떠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들이 갖고 온 예물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들은 그 이상의 것은 알지 못했죠. 단지 별이 보여주는 사인 유대인의 왕,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오는 여정 동안 헤롯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추가적으로 들었고 여러 가지 사건과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마침내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경배했을 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이것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들의 걸어온 모든 미스테리가 다 풀리고 참으로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이 아기 예수를 이들이 바라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들은요, 자신들이 준비한 아주 값어치 있는 귀한 것들을 예물로 예수님께 드립니다.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어디서 금방 구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들이 아니었어요. 영원한 가치로 일컬어지던 여러분 지금도 너무나도 귀한 값어치 있는 황금, 그리고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가계사정으로는 절대로 쉽게 구할 수 없는 정말 귀한 향신료, 모략, 제사에 쓰였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커뮤니티 행사에 자주 사용되었던 아주 고귀한 향수, 유향,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 예물이야말로 참으로 참된 왕에게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너무나도 귀한 예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드린 예물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가치 있는 나의 생애를 다 드려 따라가고 순종하며 섬길 만한 나의 주 구세주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위안을 주기 위한 어떤 성자 중 한 사람인가? 내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 쓰는 마술지팡이인가? 도대체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고귀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왕을 올바로 경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모시며 예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점성술사는 이 돌아가는 길을 헤롯에게로 가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라라고 하는 지시를 12절에 보면 봤습니다. 그리고 16절 그 뒤에 보시면 이들의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뻔했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됩니다. 이 위협을 피해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돌아가던 이들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결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죠. 예수님은 이렇듯이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이자 소망이고 우리가 바라보고 순종하며 쫓아가야 할 한 분이시며 우리를 지시하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탄의 시즌 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예수님을 올바로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기뻐하는 이 시즌, 참된 왕 이 예수님을 올바로 경배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그 어느 날보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보내게 되는 줄 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넘치는 감격과 감사가 충만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